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에 한주 정도 더 사용을 할것 같은데, 저희들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구하는 장면입니다.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 리브가라는 사람을 며느리로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어떤 리브가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풍성한 복을 받고, 또 리브가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만남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라가 죽은 지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5장을 보면 이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얼마였겠습니까?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죽을 때는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그러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 일은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제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면서 맹세를 시키는데, 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약한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약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해라.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신앙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이삭의 마음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타협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최소한 이삭의 아내가 되려면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5절 말씀에 종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갔는데 거기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여자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아들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거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8절 말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고향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과 결혼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적인 결단, 그 결단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종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여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신앙적 결단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종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10절 말씀에 보면 종이 떠납니다. 종이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이렇게 꿀렸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왜 해가 저무는 시간에 성밖 우물 곁에 지금 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여기서 있었을까요? 좀 뭐 너무 뻔한 말씀인데, 이 시간이 해질 무렵에 우물가가 있으니까 처녀들이 가장 모이는,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제발 시집 가고 싶으면 교회만 있지 말고 남자들이 많은 데를 좀 가라. 제가 한 번씩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해질 무렵에, 그리고 여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우물가에 이제 이 충성스러운 종이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했으면 가만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고 하면 나로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의 대답이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제가 청년부를 섬겼으니까 청년부를 섬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아, 제가 이 구절을 좀 일찍 알았으면 우리 청년부에 있는 자매들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한 3년은 낮췄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서서 기다리질 않았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가 녹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우물가니까 낯선 사람이 물 좀 달라, 당연하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접촉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시작을 하게 돼. 저는 청년들을 대해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못합니다. 시작을 못한 이유가 뭐냐? 조건이 최소한 제가 보니까 적은 애가 다섯 가지, 많으면 열 가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골라가지고 조건을 맞추니 1번이 맞으면 3번이 안 맞고 3번이 맞으면 4번이 안 맞고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어떻게 시작을? 그런데 여기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된 말로 후보를 단일화시켰어요. 딱 한 가지 제목, 하나님 내가 그냥 물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해서 내가 타고 낙타에게까지 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제목 얻으려고 종이 또 이렇게 철야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의 평생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그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내가 물 좀 달라고 부탁해 봤을 때 그때 내 필요, 내가 부탁했는 그 이상으로 낙타까지 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조건을 갖고 또 그것까지만 결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제가 사람을 이제 녹화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며느리 사위 보실 때, 그리고 배우자를 구하실 때, 아니면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종은 결국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조건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족보가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이게 손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였습니다. 이제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양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라. 오늘날 이렇게 잘못 부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아저씨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또 어떤 분 아저씨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18절 내주여 마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동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깨에 맸겠죠. 이렇게 메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동이를 내려서 급히 그 종을 마시게 했습니다. 19절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누구죠? 종은 막 쿵쿵쿵쿵거리겠죠. 과연 이 처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땡할 거냐? 쿵쿵쿵 이제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이제 반주가 막 나와야 되는데 반주가 막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19절에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한 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당신의 낙타, 그 낙타에게도 물을 내가 길어서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한 번 급히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이제 그 낙타들이 있는 데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기대했던, 기도하며 기대했던 그 행동을 이 리브가가 만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해서,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했을 때 그가 반세길 무게 금 코걸이 한 개, 13길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이제 뭐가 검토돼야 됩니까? 일반적인 조건,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일반적인 조건을 이 리브가가, 이 처녀가 만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고, 누구 딸이십니까? 그리고 당신 집에 내가 오늘 좀 하루 머물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당신이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죠, 오늘 이것이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종의 입장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시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했고 그리고 그 종이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왔는 구체적인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며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그 물 좀 이렇게 떠먹 물 좀 그렇게 준 게 뭐 그래 대단한가. 제가 왜 그래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도 강아지 개인지 하여간 좀 키웠던 적이 있는데, 그럼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야 빨리 가서 걔 물 좀 주고 와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접시에다 물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 걔가 막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열심히 먹었어. 그러니까 아, 이제 이건 뭐 낙타 물 주는 거나 개 물 주는 거나 뭐 그래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보고 아,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낙타가 나오는데, 낙타가 이게 한번 물 마시면 얼마나 마시는 줄 압니까? 이 낙타가 좀 세게 마시면 물을 얼만큼 마시느냐, 100리터를 마십니다. 이 정신 나간 놈이 100리터 그러면 생수통 몇 개입니까 도대체? 100리터를 마셔요, 100리터를. 그러니까 이 지금 낙타는 사막을 통과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면 적게 잡아도 한 80리터는 마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낙타 몇 마리죠 지금? 지금 종이 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 또 특징이 뭐 다카무라상. 이게 어떻게 또 성경은 뭐 이렇게 물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타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죠?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 10마리를 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80리터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10마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또 리브가가 이야기했잖아요. 배불리 마시게 주겠다 그러죠. 배불리. 낙타가 정말 조금 먹고 성질 더러워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얘들이 행복해질 정도로 먹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80리터, 그것도 10마리니까 몇 리터입니까? 곱하기 하면 800리터입니다. 800리터. 그러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 당시 물 항아리 맸을 때 이거 하나가 용량이 얼마였을까요? 이게 얼마였을까요? 여자분들이 그때 장미랑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200리터 막 이렇게 물 맸을까요? 여기 그 당시 일반적인 물 항아리는 한 12리터 정도 물을 담았다 그래요. 12리터.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봐줘서 20리터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자가 어깨 20리터 물을 맨다고 생각하면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물 항아리로 몇 번을 길어야 이 10마리의 이 굶주려 있는 낙타를 배부르도록 물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려 40번입니다. 40번. 만약에 12리터 정도 됐다 그러면 6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하다가 제가 좀 약간 저도 원래 제 물리학과 쪽에서 야 이거 뭐 진짜 장난이 아닌데 이거는 미모 테스트보다는 제가 볼 때 체력 테스트 같아요. 제가 어떤 보니까 이 참 종이 진짜 탁월하다 이거 남 섬기는 거 이것만 본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리터 되는 거를 40번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이게 보통 튼튼해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이 리브가가 그 10필의 낙타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정말 2시간 걸릴 정도로 물 한 그 어떤 물 한 한 동아 뭐죠 물 이제 동아 뭐죠 이거 항아리 이 하나를 채우는데 20리터 그것도 그냥이 아니 수돗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에서 떠야 되잖아요.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아무리 안 걸려도 시간 3분 안 걸리겠어요? 그럼 몇 시간 동안 해야 됩니까? 2시간 걸리 2시간. 2시간을 그냥 뭐 잘못했다고 역도 선수처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물 부어주고. 성도님들 리브가가 그리고 주인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제안했던 이 기준이 그렇게 간단한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정말 그가 부탁받은 것은 그 낯선 사람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요구받았던 것 부탁받았던 것 그 이상으로 낙타까지도 2시간을 들여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을 대접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평범했던 처녀가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좀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완전히 팔자가 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세상은 달라졌지만 정말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정말 내가 부탁받은 것. 그래서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소위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속에까지 다 들어와서 어떻게 쓴 사람들이 모이면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면에서는 돈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2시간을 들여서 땀 뻘뻘 흘리면서 부탁받지도 않았던 낙타를 대접하다가 그는 그의 평생을 뒤바꿔 놓는 만남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난 게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좀 사역을 할 때 저는 아마 평생 그분은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분 아들이 이제 그 교통사고 한번 나서 이제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는 이제 변호사분들을 한두 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처가가 지금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집사람이 결혼하고 처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처가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가서 머물게 됐는데 두 달 이렇게 미국을 갔는데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마다 그 아주머님 그 딸이 이제 우리 청년부를 나왔었는데 그 아주머님이 저 옆에 빚집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아주머님이 아침이 되면 똑똑똑똑 노크를 하세요. 나가보면은 한상을 차려오셨어요. 밥상을. 그냥 이렇게 뭐 반찬 한두 가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상을 차려오셨어요. 상을. 상을 차려오셨는데 하루가 아니고 집사람이 올 때까지 두 달을 저에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러시지 말라고, 그래도 그분이 아이고 저 강도사님 옛날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두 달을 아침마다 저에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분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우리 청년부의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작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리브가 저리 가라고 할수 있는 그런 대접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리브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이제 김동윤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시카고에 이분이 이제 회계사신데 장로님으로서 지금 크리스찬 뭐 재정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번 집회 갔다가 저녁 집회는 제가 인도하고 낮 집회는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분 말씀을 제가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제일 힘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동 허가를 받아야 돼. 일자리를, 직장을 찾아서 노동 허가를 받고, 그리고 영주권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그 스폰서,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도 갔다가 그 어떤 스폰서를 얻지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뭐 누가 빼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마음을 애태우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쯤에. 근데 한 낯선 그 미국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당신 내 회사에 좀 고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당신 스폰서를 써줘서 노동허가도 받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한 미국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김동윤 장로님, 그때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시니까 뭐 이게 꿈꾸는 것 같죠. 아니 당신이 뭘 믿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알리바이트하는 그 레스토랑의 고객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당신을 내 회사에 고용하고 스폰서를 쓰고 싶은 거는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가 이 레스토랑, 당신이 지금 알리바이트하는 이 레스토랑에 내가 고객이라는 거예요, 고객. 그런데 내가 고객으로서 여기를 방문할 때마다 내가 이상한 거를 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를. 뭘 이상한 봤느냐?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오는 레스토랑에 가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양복을 딱 중화한 어떤 우리 40대, 50대 그런 어른들이 부부로 와서 애들하고 와서 식사할 때그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어린 집 있잖아요. 3살, 5살 요런 집 애들, 그리고 내 부인들, 남편도 그 부부도 이제 한 30대 초중반 되는 이런 사람이 있는 식탁하고, 어느 식탁에 가서 서빙하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식탁에 가면 두 가지 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합니다. 치울 게 별로 없습니다. 흘리고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팁을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식탁이든 가족 레스토랑에 가면 고참들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중요한 부부들,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쫄따구들은 어디 하느냐? 가족들,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그 젊은 부부 가족들, 거기 가면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거죠. 하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그 부스러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밑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식탁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아직 이 어떤 부부가 아직 뭐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아주 팁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누군가가 이렇게 제일 짬밥이 낮은 사람이, 경력이 적은 사람이, 초보자들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레스토랑에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식탁은 당신이 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싶어서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저 한국에서 온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것 보고 자기가 이제 자원해서 그 갓난 아이들 데리고 온 식탁은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원을.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내 직장, 내 바로 사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내 사업장에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고 스폰서를 내가 써주고 내 회사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결정 때문에 이제 노동 워킹 퍼미션도 받고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이런 유의 이야기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느냐? 우리가 정말 계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영광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요구 그 기대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할 때 우리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요즘 마음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바꾸니 세계를 복음하니 저는 그런 거창한 슬로건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바로 리브가처럼 우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지만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인색하고 계산적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리브가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요구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를 바꿔놓고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생은 고생도로 하면서 또 돌아오는 건 뭐겠습니까? 칭찬 대신에 원망과 욕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돈 안 되면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리브가와 같은 그런 섬김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석구석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정말 리브가와 같이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곳에 오셨던 분들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하나의 섬김과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여기 오면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이거는 엄청난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리브가처럼 사람의 기대, 사람의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놀랍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